저희 공부 안 해도 머리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본인 몸도 웨어러블 로봇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걸?
상상만으로 말이 나와요?
마리오 카트도 플레이하고요. 그다음에 FPS 게임도 하고요. 상당히 정교한 조작이 필요한 그런 게임들을 상당히 잘 하고 여러 명에게 지금 벌써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명 이상에게 적용을 했고요. 네.
압권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형 뉴럴링크가 있습니다.
K 뉴럴링크.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K 문샷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래에 달성해야 될 12가지 미션을 우리는 정해놓고 그 가운데 하나로 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한국형 뉴럴링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국형 뉴럴링크가 어느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조심할 건데 네네. 이게 뭐까지 할 수 있냐 없냐 얘기하셨던 얘기가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뭔가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는 네. 게 되게 공상과학으로 가기가 되게 좋은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 옛날 공각기동대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뇌만 있고 나머진 다 로봇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신경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외부적인
그렇죠.
그런 데이터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공상과학적인 얘기이긴 한데 오히려 공상과학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는 건 맞는데 네. 오히려 이 공상과학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게 뭐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저는 일론 머스크 같이 되게 이상한 사람 이나 이런 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신 교수님은 이상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임창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네. 여쭤봤던 게 혹시 의사시냐, 의대 나오셨냐 아니라 그러셨죠?
네, 네, 저는 공대 나왔습니다.
공학자. 근데 이거 하려면 의학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학 기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의학 기술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뇌와 관련돼 있는 의학 기술만 알면 되니까 사실 뭐 이제 의대에서 배우는 양에 비하면은 사실 네. 작은 그냥 부분만 네, 배우면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뉴럴링크라고 하면 뭐 뇌에다가 뭐 침을 심어서 신호를 받고 그걸로 뭐 행동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뭐 시각화한다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긴 있어요. 근데 역사가 좀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도 여기다 뭔가 붙여갖고 뇌파를 읽는 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역사가 꽤 길다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 BCI의 역사는 꽤 오래됐고요.
네.
그 자키스 비달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당시에 BCI를 구현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브레인 컴퓨터.
네네. 그러니까 뇌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논문으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구현이 된 거는 197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 50년이 넘은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토당토 아는 얘기 먼저 한번 물어보고
네.
한번 혼나고 그리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은 저희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막 머리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뭐 당연히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요. 네. 일단 가능해지려면 우리 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이제 신호들을 우리가 뉴럴 코드, 우리말로는 신경 부호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근데 이 뉴럴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내면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뉴럴 코드 형태로 변환을 해서 그런 다음에 뇌에다가 집어넣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 뉴럴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뉴럴 코드는 어떤 거예요? 0101이에요? 아니 뭐 1234 몇 지법이요?
0101 맞습니다.
아 뉴럴 코드가 네, 0101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경세포에서 측정되는 신호들은 아마 고등학교 생명시간 뭐 중학교 때 아마 또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활동전이라고 해서요.
네.
우리가 이 신경세포가 있으면 이 신경세포에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네. 튀어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요게 이제 지속 시간이 한 1ms 정도로 짧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외부의 자극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실무율이라고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무율?
그러니까 all or none 또는 all or nothing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 자극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크기가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일정한 문턱치를 넘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네.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그게 1또는 0이죠.
아, 우리 몸이 그렇게 신호를 전해요?
예, 우리 뇌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신호가 1또는 0이죠.
아, 역시 나도 컴퓨터였어. 아, 어째 똑똑하더라.
아, 그렇구나. 아, 실제로 0101로 그렇게 돼요?
네네. 오. 0101 형태의 신호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극이라는 걸 받을 때에는 강한 자극을 받기도 하고 약한 자극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왠지 010, 09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0101로 그 강도도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빈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빈도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요거는 이제 전기공학, 전자공학에서 하는 얘기로 우리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네.
해서 FM, 그러니까 아. 라디오 FM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FM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보, 전달하고 싶은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러면 이 정보 크기가 크면 그러면은 빈도를 좀 빠르게 하고요.
네.
낮으면은 천천히 하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정확하게 FM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아, 이게 뉴럴 코드예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예를 들면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정하게 항상 일정한 그런 강한 빠른 네. 그런 신호가 나가고 뭐 약하다고 해서 약한 신호가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비례하지 않고요. 약간은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독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따 디테일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렇게 컴퓨터하고 뇌를 연결해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되게 신기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걸?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지마비 환자분들 그러니까 네. 일단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통 목 아래쪽에 있는 이제 척수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 뇌는 멀쩡한데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팔다리가 느끼는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뇌는 멀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해독을 해서 팔다리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낸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로봇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제 실제 몸 대신에 로봇이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은 컴퓨터 마우스 커서 움직이고 클릭하고 메시지 네. 보내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로봇을 입었다. 그럼 여기가 마비가 돼 있지만 얘가 신호를 보내서 이 로봇을 움직이게 하면은 본인 몸도 웨어러블 로봇을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뉴럴 코드를 지금 해독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팔을 움직이는 신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거를 해독하지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지문인식 과정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문인식을 할 때 특정 사람의 지문을 이제 여러 번 인식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네.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특정 사람의 지문이 디지털화돼서 등록이 되면 그럼 그다음에 이 사람의 지문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대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지문이라는 걸 알아내는 것처럼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팔을 움직이는 상상, 왼팔 움직이는 상상을 할 때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미리 측정을 해서
네.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을 하다가 오른팔 움직이는 패턴이 같은 패턴이 발생을 하면
네.
그러면 오른팔을 움직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이 신호는 이 신호야라는 거를
맞습니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귀납적으로
네.
쭉 했는데 이럴 때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하면은 그 행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 패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I하고 비슷하다라고
AI하고
생각하시면
비슷하다.
됩니다.
네.
네. 네. AI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출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확률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제일 유사한 패턴의
네네네.
확률로. 오, 진짜 AI 거대 모델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실제로 AI를 사용을 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AI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LLM 모델이 나오기 전 뇌공학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뉴럴링크와 관련된 뇌공학과 AI 발발 이후 뇌공학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실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계 학습,
네.
머신러닝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정확도도 낮지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딥러닝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뭐 분류 정확도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AI가 나오면서 요즘에 스피치 BCI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말하는 거를 상상을 하면은 그걸 말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구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상상만으로 말이 나와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말이 나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 미국 연구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한 1,000개 정도의 영어 단어가 있고 후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단어를 상상을 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정확도는 한 80%대.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미국 얘기라 그러면 또 우리랑 상관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한국은 잘합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요소 기술만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계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소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 BCI라고 하는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어내기 위한 전극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극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어떤 회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회로에서 이제 처리한 신호를 몸 밖으로 보통 무선으로 내보내니까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일종의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정밀하게 수술을 하기 위한 수술 로봇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측정이 돼서 받아들여지는 신호를 우리가 AI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독을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 같은 거하고 연계한다라고 하면 로봇 기술도 필요하고요. 상당히 이제 다양한 그런 요소 기술들의 결합인데 뭐 일종의 어떤 뭐 이게 종합 예술 같은 뭐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는 요소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지금 모이는 그런 계기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모여서 하시면 안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심점이 있어야죠. 사실 그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한 1조 원 정도이고요. 사실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기 전에 상당히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그 전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주로 원숭이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이식하기 전에 한 200마리 원숭이에게 적용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200마리면 지금 원숭이 한 마리당 지금 가격이 억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값이요? 아니면 거기에
다 원숭이 값과 원숭이 뭐 훈련시키고 원숭이 키우고 수술하고 뭐 이 모든 게
원숭이 한 마리를 실험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200마리를 썼으니까 뭐 그것만 해도 뭐 적어도 한 500억 정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냥 요소 기술들에 관해 연구소 단에서 했던 그 기술들 정도는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원숭이의 뇌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실험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고 그거를 이제 많이 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인체에게 적용을 하고 인체에게도 한 명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여러 명에게 지금 벌써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명 이상에게 지금 적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미국에서 어디까지 나갔는지도 좀 궁금해요.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0명 정도에게 이식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올해 말까지 1,000명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5개 거점 병원을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뉴럴링크 시스템은 일단 그냥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정교한 로봇 시스템이 필요해서요. 그 로봇을 5개 거점 병원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위한 로봇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왜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일단은 뉴럴링크는 사지마비 환자를 먼저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지마비 환자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30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 그러니까 요 척수 손상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했고 루게릭 환자분도 이제 일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외부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당연히 운동 기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각만으로 뭐 마우스 커서 움직여서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보내고 실제로 뭐 타이핑도 하고
됩니까 그게?
네네 됩니다.
그럼 실제 몸은 안 움직이지만 그분들이 생각만. 아직 실제 몸은 안 움직이지만 생각만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
맞습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은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마리오 카트도 플레이하고요. 그다음에 FPS 게임도 하고요. 오. 네, 상당히 그 정교한 조작이 필요한 그런 게임들을 상당히 잘합니다.
아, 그러면 그 정교한 조작에 필요한 뉴럴 코드들까지는 이제는 패턴을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별로 다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개인별로 트레이닝을 달라요? 하죠.
네. 개인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맞춤형이네요?
맞춤형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트레이닝하는 시간도 상당히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술, 이식 수술을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요. 실제로 시연을 하는 데까지 두 달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달이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거 돌리더라도 그 데이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갖다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패턴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량도 굉장히 한정적일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낸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게 사실은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실제 사람에게 적용을 해봐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인체 대상 실험은 물론이고 아직은 원숭이 대상 실험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뉴럴링크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다들 이제 요소 기술들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뭐
전극은 어떻게 쓸 것이며
전극을 새로운 전극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통신 기술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프로덕트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하겠다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사실 K뉴럴링크, 뉴럴링크는 사실 회사 이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K뉴럴링크라기보다는 KBCI.
BCI.
예, 프로젝트.
브레인 컴퓨팅.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근데 한 군데가 더 좀 찜찜한데 분명 중국도 이거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중국은 사람 먼저 하고 영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어느 정도예요?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BCI 탑2를 꼽아라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최초로
네.
일단은 그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판 허가?
시판
그럼 그러니까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자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돈을 받고 시술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중국 칭화대에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그 회사가 올해 4월 달, 그러니까 3월 아마 3월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 중에 저는 원합니다 하면은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 이런
그렇죠.
방식이요?
맞습니다. 돈을 받고 돈을 이제 받고? 시술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의료보험 됩니까? 아직 멀었지.
중국에서 어떻게 이제 의료보험이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밝혀진 바는 없고요.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겠죠. 그 개발비 다 뽑으려면 돈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그 기술 수준은 어때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임하고 커서 움직이고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에요, 중국도?
네, 중국도 그거는 기본으로 다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한 3등, 4등 합니까?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그 미국, 중국,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프랑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나라 말고는 사실 사람에게 직접 이제 집어넣는 데까지 성공한 데가 없으니까 뭐 공동 4등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등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럴링크가 본격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저도 교수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책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기 뉴럴 코드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신호를 뉴럴 코드로 해석해서 우리 머리에 심을 수도 있고 반대로 머리에서 나오는 신호를 해석해서 이걸 행동 내지는 말 혹은 어떤 자극으로 표출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이 있고 입력이 있다. 일단 출력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뉴럴 코드를 해독을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있으면 네. 이 AI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거지 해독을 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비슷하게 코드를 사용하는 게 모스 코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스 코드는 사람이 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모스 코드를 보면은 해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모스 코드 형태로 변환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아직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지금 뉴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는 아직까지 못한 거죠.
해독은 아니고 학습시킨 거죠. 그 학습시킨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전기 신호를 학습시킨 정도까지는 해서 네. 손 정도 움직이는 건 하게 된 거고.
네네.
근데 원래 AI도 얘가 왜 이런 답을 내놨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파라미터 값이 뭐 엄청나게 많으면 네. 이 파라미터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모델을 엄청나게 키워보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정도를 알고 있는 거지 얘가 왜 이런 답을 내놓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데이터량을 늘리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확률적으로는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뭐 뉴럴링크라든가 아니면 중국 회사에서는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럼 점점 더 정확도가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LLM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은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어.
일단 원숭이가 없대잖아요.
우리가 뇌파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쉽기 때문에 네. 뇌파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뇌파로는 뭘 볼 수 있어요?
뇌파로는 사실 좀 더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가짓수가 좀 적고 네. 하지만 뇌파로도 BCI를 하는 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뇌파도 뭐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드론을 제어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 정도 가능한데요. 근데 똑같은 드론을 제어를 하더라도 뇌파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면은 드론이 막 이렇게 예를 들면 흔들흔들거리면서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아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약간 네.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아주 진짜 우리가 조이스틱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를 너무 몰라서 그런데 네네. 원래는 뇌파를 측정해서 뭐 땄어요?
뇌파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 진단하는 용도로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우리 뇌를 연구하는 도구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치료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뇌파를 측정하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어요?
특정한 이제 질환들 예를 들면 뭐 신경계 질환들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뇌전증.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간질이라고 불렀던 네. 그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뇌파가 가장 중요한 그런 진단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수면 질환들 진단할 때도 뇌파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정신 질환 진단하는 데도 뇌파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뇌파의 특정 그 뭐 패턴이 이상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간질을 치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런 파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심전도 이렇게 인쇄된 걸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판독하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특한 패턴들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몇 번 더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뽑아내면 그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못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말을 네, 할 수 네. 없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뉴럴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그분들이 직접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스피치 BCI라고
스피치
하는 거고요.
스피치 BCI? 네. 네.
그럼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스피치 BCI랑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 BCI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학습량의 차이입니까? 학습량만 많으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팔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 영역에다가 이제 전극을 삽입을 하고 신호를 읽어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말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조음기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구강 뭐 예를 들면 입이라든가 혀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운동 영역에다가 전극을 삽입을 하고 신호를 읽어내면
네.
그러면 이제 말하려는 의도를 알아내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부위가 다르다는
부위가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러면 그 진짜 안타깝게도 어떤 그 사고를 당하셔서 그 팔을 못 움직이는데 말을 못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뉴럴링크를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거 BCI를 하려면
두 개의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 부위를 우리가 뭔가 제어를 동시에 하려면 그러면 네네. 여러 개를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어는 그 다음이고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이렇게 운동 데이터 뽑아내는 데가 있고 뭐 그 소리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입을 움직이게 되는 데가 따로 이렇게 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뺀 데이터를 명령어 처리를 하게끔 이쪽에다 또 신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프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각장애가 있으셔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출력단이었어요. 입을 하고 요걸 하고 출력단인데 입력단에서 출력은 이 학습 패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력은 만약에 시각 자료를 010을 코드로 변환해서 넣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습을 못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입력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시각 정보를 집어넣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뇌에서 그 시각 위상 혹은 망막 위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물의 작은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픽셀들이 우리 뇌의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1대1 대응이 됩니다. 맵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픽셀이 어떤 신경세포하고 대응이 되는지를 알아내게 되면 그러면 그 부위를 그 해당되는 부위를 전기 자극을 주면 그럼 그 부위에 빛이 번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LED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죠.
픽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그러니까 GPU 같은 거에서 첫 번째 픽셀은 뭐 몇 무슨 값, 두 번째 픽셀은 무슨 값 이게 줘갖고 딱 보여주면 이걸 우리가 사람이 영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이 그걸 픽셸 단위로 한 다음에 얘 첫 번째 뭐 1x1, 2x2에 있는 값을 1x1에 해당하는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고 그러면은 인식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나는 진짜 컴퓨터네.
아니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픽셀 단위로 그럼 전극을 다 꼽아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조밀하게 꼽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픽셀의 개수가 몇 개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정교한 그런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픽셀의 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제 뇌에다가 자극을 주기 전에 사용을 했던 게 인공망막이라는 걸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상이 맺히는 망막 쪽.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각을 상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가 망가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빛이 들어오면 그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우리 뇌로 전달이 되는데 그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빛이 들어와도 전기 신호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광수용체 세포를 대신을 해서 망막에다가 여기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전극 어레이를 깐 다음에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에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곳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그럼 이제 사물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해상도를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픽셀이 한 100개 많아야 한 500개 정도의 영상밖에 못 보는 거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앞에 뭐가 있다 없다 정도를 판단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영상을 보는 거는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기 자극을 하면 그러니까 전류가 뭐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퍼져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전극에서 나오는 신호들과 이제 우리가 보통 크로스톡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간섭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망막이 워낙 작기도 하고요. 근데 시각 피질은 망막에 비해서는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시각 피질에다가 비슷하게 전극들을 쫙 깔아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느 위치가 어떤 이제 위치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내게 되면 그러면 카메라에서 이렇게 찍히는 영상을 보고 그 위치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 그럼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회사가 임상 실험을 했었습니다. 한 작년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망했나 보다.
작년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실험을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9명에게 적용을 했는데 한 명 빼고 8명이 발작을 했습니다. 전기 자극을 줬더니 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임상 실험을 중단을 하고 일단 실패가 됐는데 근데 뉴럴링크가 지금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또 임상 실험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지마비 다음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뭐 뉴럴링크에서 밝힌 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짐작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그거를 발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거를 이게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발작을 일으켰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뭔가 분석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네. 뭐 과전류다. 뭐 이러면 저의 같은 일반인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류의 세기 자체가 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게 사실 문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자극을 하면요. 그러면 그 지점에 해당되는 곳에서 빛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는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근데 하나하나하나 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개를 동시에 전기 자극을 딱 해주면은 그런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작이 뭐예요?
발작이 보통 이제 뇌전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전증 환자들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예, 몸을 이렇게 떠시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도 원래 그 포토센서티브 에플렙시라고 해서 실제로도 네. 그런 깜빡이는 빛에 의해서 발작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왜? 그런 이제 그 뇌전증 환자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마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을 하는 게 실제로 이 뇌전증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처음 이제 어떤 이상한 그런 과전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한 것들이 주위로 쫙 퍼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영역, 많은 넓은 영역이 동시에 과활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 곳을 동시에 이렇게 탁 자극을 하니까 마치 그 뇌전증에서 이렇게 쫙 퍼져나가서 과활성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발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네. 게임하면 발작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실제로 뭐 몇십만 명당 한 명꼴로 이렇게 특정 주파수.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베타 주파수라고 해가지고요. 한 10에서부터 한 20Hz 사이의 주파수로 깜빡이는
네.
그런 시각자극을 보게 되면 그러면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민감한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전극이라는 게 부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넓어봐야 뭐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전극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뭐 바늘이나 뭐 이런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하나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그렇고요. 그거를 여러 개를 많이 까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바늘을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이만큼은 될 건데. 이거를 이게 다 하나하나 맞춰서 이게 꽂아요?
아, 여기다가? 그게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바늘이 아니라 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 머리카락에 한 20분의 1 정도 굵기가 되는 실에다가 전극을 코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머리를 심거나 아니면은 머리카락을 심거나 모내기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나씩 하나씩 한 가닥 꽂아 넣습니다. 근데 그 꽂아 넣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로봇이 하는 거죠.
네.
로봇이 아래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혈관을 피해가지고 여기 바느질하는 기계가 딱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심습니다.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열긴 엽니다. 그러니까 두개골을 연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뇌가 표면이 보이면 그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심어줍니다.
와 그럼 이제 사이도 되게 촘촘할 건데.
예, 네, 촘촘하죠.
와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나노는 아닐 거고 머리카락이 20분의 1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두꺼운 편인 거죠.
머리카락이 20분의 1 정도니까 아주 얇은. 그죠.
저희는 네, 이제 우리가... 반도체 레벨로.
아, 반도체.
2나노 정도 돼야죠. 2나노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워낙 그 좁은 그쵸. 부위에 되게 이걸 다 찍어줘야 되면 예를 들어 500개를 찍는다.
네네.
그러면 머리카락이 20분의 1만 하더라도 500개면은 거의 머리카락 20개 두께는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두껍네. 근데 그 심기 되게 어렵긴 하겠다. 거의 정밀하게.
네, 그게 사람 손으로 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생각처럼 그렇게 촘촘하게 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거를 뭐 사실 밀도를 높이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요. 이게 신호를 많이 읽어들이면 사실 이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 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 데이터 양이 크면은 그러면 블루투스로 몸 밖으로 보내기가 힘듭니다.
아, 근데 블루투스로.
예, 네.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그러면
보내요?
예, 블루투스 지금 블루투스로 보내고요. 그런데
와이파이는
와이파이로 보내면은 훨씬 많은 정보를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와이파이는 배터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배터리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한번 충전을 하면은 하루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저전력인 블루투스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아, 그런데 난 좀 보고 싶긴 하다. 이게 우리 한번 좀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머리카락이 20분의 1 두께의 그 전극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아니요. 전극은 따로 이렇게 이제 심어지는 거고요. 그 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뭔가 우리가 더링크라고 이제 뉴럴링크에서 이름 붙였는데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간다고.
예,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받아들인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고.
얼마네요, 근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네요, 그 더링크라고 하는 게?
더링크는 크기는 이제 동전 크기 정도.
근데 그럼 거기에 통신 칩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1차적으로 약간의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몸 밖으로 내보내 줍니다.
반도체도 들어가.
반도체도 들어가죠. 거기다가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는.
그럼
거죠.
머리에 이렇게 붙여요?
그거는 두개골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낸 다음에 두개골이 빠진 자리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개골 빠진 두개골을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와, 진짜 인간이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그럼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눈은 그렇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각을 처음 여쭤봤던 이유는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봤는데 소리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소리가
시각 청각 장애인은 좀 더 쉬워요? 어때요?
소리가 더 어렵습니다.
소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소리가 더 어려워요.
소리는 주파수로 가잖아요. 아날로그 픽셀로.
사실은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우리 뇌에 있는 서로 다른 영역 위치들의 매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들어오는 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프리에 트랜스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나눠준 다음에 그렇게 나눠진 신호를 가지고 이제 전기 자극을 주면 소리를 듣게 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청각 영역이 시각 영역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시각보다는 청각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뉴럴링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
그러니까 수술도 어렵고요. 그래서 뉴럴링크가 사실 2020년도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밝히기로는 우리가 청각도 관심 있다라고 밝히긴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뉴럴링크에서 청각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교수님은 사람이 생물 같으세요? 컴퓨터 같으세요?
사람은 당연히 생물이죠.
왠지 계속 연구하다 보면 지금 아니 연구를 하다 보면 약간 혼미해질 것 같아. 이 단계선이.
그러네요. 사람도 컴퓨터처럼 0101 신호로 작게 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아 그러니까 그 소리를 관장하는 건 뇌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쪽에 있어요?
네, 여기 축두엽 쪽에 옆쪽에 있습니다.
옆쪽.
예. 축두엽에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뇌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요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려면?
아주 깊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벌리면은 속 쪽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정도.
아, 근데 실처럼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넣기가 좀 힘든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벌린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부위 자체도 작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뭔가 자극을 줘 가지고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거를 정말 정밀하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거는 뭐 지금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우리가 지금 BCI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일단 뇌의 그러니까 뇌의 표면 쪽에서 관장하는 부분과 그렇죠? 그래 좀 가능하니까 관장하는 부분과 넓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아,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뇌 표면에 있다라고 해서 다 우리가 뭔가 읽어드리고 자극을 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뇌 표면 중에서도 감각이라든가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뇌 표면 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나 이런 쪽의 신호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독을 못하고 있고요. AI로 학습을 시켜도 사실 이 신호의 의미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에 모니터, 그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정도만 우리가 이제 건드리는 거지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뭐 CPU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연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못 건드리는 거죠. 아직
기억, 메모리라든지 이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으로 그거 물어보려고
이거 빼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직은 정말 초보 단계 그러니까 지금 뭐 퍼센트로 따지자면 1% 정도 와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현실 가능성과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과 관련된 그런 거, 신호들. 근데 상상을 좀 해보자면 저는 사실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막 이게 뭐 백과사전 제 머리에 넣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전 질문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챗GPT 여기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인공두뇌를 두뇌에 연결.
네. 그러니까 뭐 챗GPT를 연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만들면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뇌와 AI를 연결하고 마지막으로는 뇌와 뇌를 연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두 번째 단계인 인간의 뇌와 AI를 연결하는 뭐 그 단계가 되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양방향 BCI라고 해서 지금도 뭐랄까 약간 그 초창기 그런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우리가 읽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어떤 거를 자극을 통해서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게 돼야 일단 제어를 할 때도 우리가 로봇팔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로봇팔을 제어를 하는데
그러네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안 보더라도 팔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뇌에 자극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이제 양방향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뇌와 뭔가 컴퓨터가 서로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뇌와 컴퓨터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아주 좀 초보적인 형태의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배양한 일종의 미니어처 뇌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배양한 생물학적인 신경망을
네.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컴퓨터가 이 신경망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신경망을
네.
신경세포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뇌를 막 만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에서 그러니까 네. 성체 이제 줄기세포, 네네. 체세포에서 분화된 그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신경세포를 여러 개를 동시에 키우게 되면 얘네들끼리 시냅스 연결을 만들어서 신경망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신경망을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이 생물학적인 신경망을 학습을 시켜서 게임을 하게 한다거나 컴퓨터 게임 요 생물학적인 신경망
저분 이상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미 2022년도에 호주 연구팀이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수학 방정식을 푸는데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 사물을
예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풀고 게임을 해요
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아 뇌를 학습을 시켜서
뇌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신경망을 학습을
그렇죠.
시켜서
생물학적인 신경망, 그러니까 뉴런, 뉴런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의 초보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나중에는 인간의 뇌와 그런 뭐 컴퓨터 AI를 연결을 하면 서로 서로 뭔가 학습을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그럼 왜 하냐?
네.
뭔가 이거 좀 약간 뭐랄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렇죠.
나의 뇌를 지배를 해서 내가 권순우 팀장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이것도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 사실 뭐 사람의 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액체 호르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다 기계장치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이 발달을 하면.
인공관절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뇌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한 130에서 140 정도가 수명일 것이다.
네.
아직 뭐 그때까지 사신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예를 들면 500살 살 수 있게 됐는데
네.
뇌는 140살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 뇌 때문에 수명 연장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뇌가 이렇게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하면 그 뇌를 컴퓨터나 AI와 뭔가 전자두뇌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게 뭔가 뇌를 뇌의 기능을 확장을 하고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초보적인 연구 단계다. 근데 그거를 뭐 살아있는 사람의 뇌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뭐 동물의 뇌라든가 이것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볼 수 없으니까
네.
실험실에서 배양한 생물학적인 신경망을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서 학습을 시켜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을 한번 꿔봤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이 BCI라고 하면 결국 뇌에다 전극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개골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안전하게 하겠습니다만 감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면역계통에서 이제 거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물론 있고요. 근데 의외로 사실 두개골을 여는 수술은 이미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뇌에다가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부 뇌자극이라고 네. 하는 그 기술은 이미 한 30년 전부터 FDA 승인이 나서 우리나라에도 매년 몇백 명씩 환자분들이 파킨슨 있으신 환자분들이 많이 이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길쭉하게 생긴 전극을 바늘 네. 형태의 전극을 뇌 심부에다가 집어넣어서 전기 자극을 주면은 그러면 파킨슨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이미 뭐 전 세계에 이미 한 15만 명 정도가 이식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뭐 두개골을 여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크게 그런 뭐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하셨던 그런 면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뇌와 그다음에 뇌에 주는 이제 데미지인데
네.
근데 우리가 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뇌 바깥쪽에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액체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이 뇌척수액에는 다행스럽게도 면역 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설마 거기까지 이상한 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 근데 사람이 굳이 거기다가 이게 뭘 집어넣는 거지.
두개골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면역 거부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이거를 바늘 같은 거를 찔러 넣었을 때 그때 그 이제 찔른 그 부분이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니까
네.
거기에 이물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물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우리가 뭐 이제 손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은 그럼 여기 딱딱하게 흉터가 생기잖아요.
네.
그거 비슷하게 이제 그쪽에 스카 티슈라고 해서 이제 흉터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문제는 근처에 있는 신경 세포들을 밀어냅니다. 걔네들이 생기면서
네.
밀어내면은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 신경 신호에 측정되는 감도가 좀 감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이게 뭐 직접적으로 뇌에 큰 데미지가 생긴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침습형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침습형 말고는 아까도 여러분 말씀하셨던 뇌파가 대표적이고요. 뭐 빛을 이용해서 뇌 활성도를 관찰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BCI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침습적으로 머리 바깥에서 측정하는 것들은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네.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머리 바깥에서 측정하는 신호들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BCI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중력을 읽어낸다거나
MC 스퀘어 너무 유치한가?
MC 스퀘어는 사실은 소리 빛 자극을 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를 뇌파 신호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여러 이제 응용 분야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거 궁금한데
네네.
이게 뭐 데이트 하는데 진짜 좋아서 좋다 그러는 건지. 그냥 얘기하는 건지 뇌파를 읽어서 알 수 있다면
그렇죠.
뇌파를 읽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뇌파 측정 장치를 그 사람에게 씌워야죠.
그거는 이제 디자인 잘해서
마치 모자라도
몰래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은 이게 접촉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게 착용을 해야 그래 신호가 잘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가끔은 좀 약간은 좀 위축되기도 해요. 이게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산업화 단계까지 가는 그 경로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대 모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게 가장 이제 문제이지 그 세부적인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하는 게 AI 반도체 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빠르게 그다음에 우리가 또 빨리 하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지금이 사실 그 골든 타임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뉴럴링크가 임상시험 중이고요. 임상시험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점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금 시작을 해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뉴럴링크하고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K-문샤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로 이제 BCI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뭔가 R&D 지원금 같은 게 나오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돈만 나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돈을 어느 요소 기술에 얼만큼을 분배를 해서 이걸 잘 묶을 것인가를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심점이 되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을까요?
저는 임창환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그 KBCI 그 사업단의 네. 단장을 공모를 했고요.
네. 네,
공모를 했고 저는 아직까지 그
신청 안 하셨습니까?
예, 저는 아직 매니저보다는 플레이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제로 과제가 나오면은 들어가서 참여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나는 손흥민이다.
네, 아직
홍명보, 홍명보가 아니다.
네, 아직 감독이 되기에는 아직 네. 너무 액티브해서 그래서 몇몇 이제 좋은 분들이 이제 그 단장 공모에 응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조직을 해서 이 진짜 소중한 국민 세금인데 이걸 네. 가지고 진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미국이나 중국 기술들을 따라잡아서 우리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떤 차세대 먹거리가 네.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발전을 시키게 잘 리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R&D 쪽은 없습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사실 민간 R&D가 되려면 일단은 이렇게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상 그러니까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지금 벌써 10년이 됐고요.
네.
첫 매출 발생되는 게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15년 만에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게 매출 나오는 거를 과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렇게 예. 저는 희망적이진 않고
사실 뭐 네. 15년 정도를 민간에서 투자한다는 거는 거의 뭐 버리는 셈 치는 거죠. 약간 재단에다가 R&D 하도록 그냥 뭐 기부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정도를 하는 거지 그거를 ROI를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투자해서 15년 동안 하면은 이제 이걸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이 좀 약한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R&D로 가고.
네,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지금 경쟁사들이 몇 개가 더 생겼거든요. 한 4개 정도 더 있는데요. 네. 그 경쟁사에도 지금 사실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IT계 거물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가 이끌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네.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가 이끌고 있는 벤처 캐피탈 이 싱크론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그렇다니까요. 네. 돈 많은 아저씨들이 네. 그냥 돈 쓰는 김에 그냥 그래서 그거 못했다고 그 아저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샘 올트먼이 네. 그 머지랩스라고 하는 BCI 회사에다 또 투자를 했죠.
그 친구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 벌러 돈 모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금 더 업력이 쌓여야 되겠지만 엑시스를 해서 좀 큰 돈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과학기술 발전 위해서 그냥 뭐 수익이 나면 좋고 근데 그거를 뭐 수익 날지 안 날지를 예상하는 거는 그 불가능하잖아요. 15년 네네. 20년 걸린다는 얘기는. 근데 그분들도 그거 가지고 본전 뽑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 기술 개발 제대로 해가지고 뭔가 그 인류적인 과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보통 투자를라는 명목을 하잖아요.
네.
아 그런 멋진 부자들이 없나? 안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우리 권 팀장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저도 제 꿈이 재벌 2세인데
아, 예.
아버지가 노력을 잘 안 하셨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KBCI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만큼 우리나라에는 이 연구에 대해서 열심히들 다들 하고 계시지만 어떤 해외처럼 뭔가 뚜렷한 결과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의 K-문샷 프로젝트로 앞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영역에서 우리 임창환 교수님이 혁혁한 공을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뇌공학 공학박사 임창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